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 특별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원하여도 한 번도 취직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실업자가 되어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가꾸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잘 준비하고 또 현재 최선을 다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환경임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의 미래가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한 번도 부모가 되는 자격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격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자라면서는 우리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가 장성한 후에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라고 남기는 우리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전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병기운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2000년 전 토요일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신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때에 예수님을 존중하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이 요셉은 부자였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리마데의 요셉의 인생이 바뀐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 즉 올곧고 거리낌이 없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사형을 당한 후에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요청을 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현장에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빌라도 총독을 주사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존재가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 그의 가르침마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버려야지만이 그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 소유와 지위와 가족들까지 다 잃을 각오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박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철저하게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자신에게 그토록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손해였고 방해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함이 또내 배우자의 명함이 나를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또내 부모의 지위가 내 자녀의 자리가 나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레마데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당돌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의 행동을 59절에서 6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장사를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빈민들이 매장되는 공동묘지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분이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매장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고, 그가 지킨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성공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63, 64절이 이러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갔을지라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뿌리를 다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들이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오묘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의 가르침마저 무력화하려고 했겠습니까? 또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로 놓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중심 속에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망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꽁꽁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듯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산골, 또 전라도 섬마을 출신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입으신 옷도 옷인지 누더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보면 아주 기공자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하면 얼꽝입니다. 또한 당시의 목수들은 무슨 작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면 이 장, 저 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고칠 것을 고쳐주고, 이 마을, 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문짝도 고쳐주고, 망가진 기구도 고쳐주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비가 오고 난 후에, 조그만 이렇게 나무통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칼 갈아요. 우산 고쳐요. 당시의 목수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장이 160이 안 되었을 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니까 틀림없이 표준어가 아닌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하면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색이나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면 도저히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결코 수긍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꼭 기억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계셨던 분인데, 제가 자랐던 교회는 장년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의 재정이 늘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교역자를 여러 둘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오신 분은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를 함께 맡든지 아니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함께 맡곤 했습니다. 또 당시 교회가 그 교육 전도사들에게 신수비를 적게 주었기 때문에 연초에 오신 분들이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한그 전도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정말 천한 티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참 경박하게 들렸고 무슨 말을 하면 논리가 없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또 저보다 키도 더 작았습니다. 그분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함께 맡았는데, 당시에 저는 중고등부 반사였고,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머릿속으로 한참 정리를 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중고등학생들이 싫어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교사들도 싫어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청년부가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청년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면 그분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을 몇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그분이 난처해지고 말하지 않으면 제 속이 답답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했더니 그 신학교에서 그 시험을 영어 시험을 보는데 좀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를 나온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성경 학교를 통해서 신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영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교재가 그 굿뉴스 바이브였고 그 요한복음 3장 4장이 그 범위였습니다. 한참을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갑갑하다가 그 다음에 화가 나다가 그 다음에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지방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와서 1년이나 2년 그 목회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그 과정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소명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모자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든 어촌이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확고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분 생각이 내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당시에 당신은 아니야 라고 제가 X표를 쳤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철없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당시에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들어서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간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신같이 출신이 천한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목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바이면 이왕이면 왕족은 아니어도 귀족으로 오셔서 그것 포기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공부를 하셔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정도의 견줄만한 그 공부도 하시고 또 재산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포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긍하며 인정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리마드 요셉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모든 꿈과 내가 가진 모든 계획보다 더 존귀한 분이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존귀한 분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내가 믿는 세상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을 고집하다가 진리를 못 받고도 분을 사귀지 못하며 엉뚱한 길로 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아리마대 요셉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물과 한숨을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목수와 이름 없는 여인의 아들로 그것도 말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매도도 하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도망갔습니다. 주님,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우리, 아니 나 자신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했던 길이었고, 가신 면류관과 못 박힘, 창에 찔림이 내가 당해야 했던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침은 바로 나의 외침이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때는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존했습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이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종착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